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종훈 교수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 시간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소망이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 목사님 네 분과 선교팀 그리고 비를 뚫고 이곳 예배당으로 오신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무나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요로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좋은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그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사실상 동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신앙 생활하고 계신 우리 중신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질문이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영생, 곧 구원에 관한 질문이라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조금 잘해야만 하는 학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과 앞으로 잘할 학생의 구분점은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은 구원, 곧 영생에 관한 질문을 명료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좋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 시대의 성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답변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끝도 없이 늘 듣고 있는 그 답변인데 그게 27절입니다. 함께 읽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뻔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 곧 영생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 영생, 구원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관계의 방식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거나 이루어지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것만 성취한다면 내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도 잠시의 만족감은 주어지지만 풍요로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오직 관계의 방식인 사랑에 집중할 때에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지는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성취해야만 삶의 풍요로가 주어진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의 풍요로움이 없다면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관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삶은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답변을 확인한,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옳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실천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했던 이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항상 좋은 깨달음이나 생각의 만족에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풍요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돌봄과 사랑의 풍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을 제시해주고 이웃에 관한 질문 앞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의도한 의미가 풍요로울 때만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십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답이 주어지지 않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제가 창세기 2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드라마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주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마이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강도인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았고 두들겨 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갔습니다. 아시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죽게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관한 질문이 다시 이어지죠.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러한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도덕적으로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도와라 라는 의미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단순히 윤리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돌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돌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돌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30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 출발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밑에 지역에 있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는 밑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도가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입니다. 내 인생을 정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여정은 여행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주변에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지금 여행 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여행은 힘들면 돌아올 수 있어요. 지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도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여정이라는 말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불편하지만 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의미는 인생을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정착하고 싶죠. 어딘가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황혼에 계신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그것을 직접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정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딘가에 머물러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지 않죠. 불편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 우리가 모두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많이 살아도 인생에 프로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가이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안내자라기보다는 한 발 한 발을 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삶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고 불편한 경험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서 속하지 못하면서 그 나라를 떠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부럽냐면 날아가는 새가 부럽습니다. 제 새는 여권도 없이, 아니 비자도 없이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저는 들어와서 비자도 못 받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불편한 인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 인생이 이렇게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끊임없이 정착하고 싶지만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출발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 해요. 5년 후, 10년 후에 인생도 예측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 계획해서 그 가운데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측과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측했던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로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통제와 주도권이 없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이 은혜는 성경에 굉장히 주어진 예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장자권이 없었을 때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나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 5년 정도는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놓고 보면 10년은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루하루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철저하게 작은 것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 삶이 통제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주어졌다면 그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좀 전에는 거주 문제로 이야기했지만요, 진짜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측 없이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예측하지 않고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니 과천 이 여기에서 만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신고하고 이게 어떻게 예측 없이 이런 식의 뭐 시행정을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하고 유학을 마치고 케냐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너 전기 나가는 거 힘들지? 물 단수되는 거 힘들지? 그럼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았어요. 왜냐면 전기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혹시 내가 샤워는 할 수 있을까? 주님, 씻는 거 가지고 주님을 찾아본 적 있으세요? 따뜻한 물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전기 안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전기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으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에게 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옷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그 옷을 빼앗겼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옷은 재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재산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때려 맞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을 내버려뒀다니까 외로움 가운데 그냥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단절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친숙한 본문을 성경학교 때 수련할 때 아니면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강도 맞는 자가 우리 주변에 누구인가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이렇게 힘겨운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은 이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너 자신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은행 계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유가 없을 때 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하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정직하게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대놓고 나타나지 않는데 늘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겹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누구입니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것 때문에 힘든 건 우리 자신 아닌가요?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누구도 우리를 단절하지는 않았지만 늘 항상 외롭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단절된 것 같고 경력이 끊어진 것 같고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하지 못하고 늘 항상 외로움에 갇혀서 힘겨워하는 건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먼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네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도 돈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고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힘겹다. 이걸 먼저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인정하는 게 왜 어려운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괜찮아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괜찮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좀 괜찮아져야 주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 못 받아요. 언제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끄러지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았지만 늘 외로움 가운데 힘들다면 그걸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안다.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아픔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정직하게 고백해라라는 겁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옆에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은 사용하시죠?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냐고는 묻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시죠?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마이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내 이야기를 올릴 때에는 아주 멋진 모습을 편집해서 올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점심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가서 아주 멋진 거 봤다. 나 이런 모습 이렇게 멋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팔로잉하고 좋아요 누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 형편없이 초라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릴 수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 마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한국적,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그 케냐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케냐에 가보면 나이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빵도 먹기 어렵고 마실 물도 없고 우유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 맞아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중심교회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 들을 때마다 제가 물론 두 번밖에 안 들었지만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겸손하셔야 돼요. 나이로비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 대단하다. 그러면 또 한편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걸 왜 말로 고백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조금 어떻게 들으실까? 어줍지 않은 저의 신학과 저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녀가 고백해주면 부모님이 좋아요. 눈에 보일 때 힘든데 자녀가 나 괜찮아 그러면 어머님들 어떠세요? 진짜 어머니라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면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는 진짜 어머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먼저 확신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2020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갑자기 뛰어서 미안한데 케냐에 있다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케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 이 아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코로나 때 들어왔으니까 학생들처럼 학생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한 4년 전에 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 아이도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1, 2년 지나서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갔죠. 근데 제 아이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웠고 언어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3년 동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3년 내내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갔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힘들지? 공부하는 거 괜찮냐?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남들이니까 이 고백을 듣고 야, 목사님, 아드님 진짜 잘 키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주어지죠. 저는 아빠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란 게 아니라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에 봐도 힘든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갈 때 기숙사에다가 딱 데려다 주고 떠날 때 제가 제 아들을 안아주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싶었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난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쉽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 헤어지는데 제 가슴이 너무 무너졌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는구나. 저는 아버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남들처럼 그냥 남의 모습으로 너 어떻게 하냐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처럼 다가가겠다예요. 너 힘들지? 그럼 너 입술을 열어서 네 힘든 거 고백해라. 내가 듣겠다. 너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있잖아? 그거 내가 들어줄게. 나는 너에게 공감하잖아. 네가 정말로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겉은 번들을 하고 하루 세끼 다 먹고 남들 앞에서 사회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거 없이 나는 괜찮은 것처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짧은 39절에서 이 모습을 통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이때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모습과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누구를 통해 어떻게 도울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똑같은데 패턴이 같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데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야기가 그렇게 되니까 받아들이지만 조금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돕는 게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닿으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가격리 당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지나간 거예요. 피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탓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건 아는데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까지 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저 사람이 내 어려운 상황에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주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보다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힘들면 아,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도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십시오. 그 사람 도운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돕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버리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궁둥이에 빠졌을 때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밖에서 그를 건져냈어요. 그게 은혜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냄새나는 오물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헝겊조각이 이어져서 내려와서 예레미야를 건졌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도울 것 같다.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알면 반드시 돕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피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가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걸 깊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너무 예측하지 말라라는 것. 제가 미국에서 지내다가 케냐로 처음 갔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좀 익숙치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는 것도 무서워서 막 못 타가지고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오래된 중고차를 이제 타는데 한 9년, 10년 된 차가 그 아주 새 차예요. 거기에서는 한 10여 년 된 차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메인테넌스인데 엔진 오일을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엔진 오일이 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가서는 괜찮지만 뭐 방글라데시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엔진 오일 갈 수 있어요. 그냥 막 누구한테 찾아가서요. 어려워요. 그 도움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제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12년이었는데 2012년에 제가 엔진오일을 갈 때 미국에서 한 30불, 35불 정도 냈습니다. 5만 원이면 가능했어요. 거기에서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그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의 메케닉이 저에게 30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40만 원 넘게요. 아니 무슨 엔진오일 하나 가는데 이걸 요구합니까? 제가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뜯겼죠. 너무 거친 말을 해서 죄송한데 냈어요. 내고 집에 오면서 나에게 이 메케닉을 소개해 준 그 사람도 미웠고 나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한 이 사람도 미웠고 미운 것과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한정된 선교비로 지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으니 한 달 동안 사역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선교사 초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유의 지혜를 가지고 저를 파송해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넌지시 보고를 했어요. 연락이 안 와요. 그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분명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계좌로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걸 물어보시나요? 그 과로로.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선교금을 보내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엔진 오일 비유로 썼던 그 비용의 10배를 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살아있는 삶에서 주어진 이 경험인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느낀 게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는 걸 결정하면 안 된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신다. 그 확신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거를 그때 완전히 절감하면서 케냐에서 지내는데 제가 믿음이 엄청 자랐어요. 그동안에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낸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면 이때부터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주는지 이 본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3절,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나가는 동안 몇 개의 동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동사가 몇 개 정도 세셨어요? 형제님. 예? 9개 10개 맞지? 9개에서 10개가 나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9개에서 10개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동사들을 보십시오.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고 뭐 싸매고 돌보아 주고 뭐 데려오고 오고 뭐 엄청나게 많죠. 누가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건 다음 단계예요.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게 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자에게 다가왔는데 이 강도 맞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관계는 아시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진짜 무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하고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개처럼 취급했는데 오늘날 개처럼 취급했다고 하면 이거 반려견처럼 아꼈다라는 의미가 주어져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문화적으로는 맥센스 하진 않아요.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 정도는 맞아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향해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이 남성에게 다가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전혀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이건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기 진짜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생각나요? 옆집에 그 아저씨 생각나요? 아니 정말 인생을 힘겨했던 그분 생각나세요? 생각날 수도 있는데 더 정직한 답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의 생각을 알면, 내 감정을 알면, 내 욕망을 알면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수 없어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 계신 중심교회 성도님들이야 좀 괜찮지만 저는 정말로 창피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을 봤을 때, 제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제 이 지저분한 이 가증한 욕망을 봤을 때 주님 절대 저한테 못 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왔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왔다면 여기서 가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외로움에 절절매도 그것 때문에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받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체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냐면 우리 자신이 대체불가의 존재예요. 상처난 인간 괜찮잖아요. 무시해도 옆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망가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주님 편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여기 중심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아요. 한 사람 조금 안 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나의 생각일 수 있죠. 예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으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실패를 수없이 반복해도 어제까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아픔의 상처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각자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너 망가졌구나. 괜찮다. 옆에 누구 데려고 내가 쓰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금방 망가졌어요. 하나님 편에서 제일 쉬운 선택이 뭐예요? 또 만드는 거죠. 괜찮은 사람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망가졌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시 출발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아무리 할 수 없어도 내가 봤을 때 내 가능성이 없어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포기하세요? 왜 단정하세요? 왜 스스로를 한계를 지으세요? 5년, 10년 후에, 5개월, 10개월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나약하게 가두시냐는 거예요.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으시는 이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에 용기를 내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는다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까지 했는지 보세요. 이 동작 중에 보십시오.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하실 때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가세요. 그 주막이 오늘날 교회예요. 이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아 안으시지만 거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오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치유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주막 안에 있을 때 치유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막과 같은 이 중심교회를 만들게 한 거예요. 이 중심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힘입고 돌봄을 받고 마음도 생각도 삶도 관계도 회복되어져가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주막과 같은 중심교회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회복될 수 있다. 거기에 머무르거나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힘입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 이 주막과 같은 중심교회를 통해 내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됐다면 이 이야기를 참여하실 때 이제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강도 만난자의 위치에서 이 이야기를 참여했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막 주인으로. 주막 주인으로 이 이야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다면 이제 주막 주인의 입장에서 주님이 또다시 누군가를 이 공동체로 데리고 올 때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돌보았는데 내 인생의 여정에서 중심교회를 통해 이 형제 자매들이 회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맡겨줄 때 좀 돌봐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나리온 둘밖에 안 줘요. 여기 보세요.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이에요. 아무리 일당이 많아도 연봉이 많아도 하루 일당이 50만 원, 100만 원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루 일당 10여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데나리온 둘은 이틀치 품삯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심교회가 여기서부터 정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재력으로 1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단정해서. 숨어있는 뭐 이렇게 재력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그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야, 뭔가 많이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데나리온 둘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옆에 주님이 데려오신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면 내가 돌아올 때 대갚아 주리라. 이게 여기 약속했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가오세요. 다시 되돌아오세요. 예수님이 되돌아오실 때 너 수고했구나. 너가 정말 과할 정도로 헌신했구나. 네가 더 분에 넘치게 썼던 거 내가 다 되갚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중심교회가 이 과천 지역에서 여전히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주막과 같은 겉으로 보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시대의 주막이고 우리 시대의 환대의 공동체, 우리 시대의 회복 공동체를 되는 일에 마지막까지 애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회복 공동체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회복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베이커리 카페예요. 제가 20년 만에 한국 왔는데 제일 눈에 띄게 변화된 게 그거예요. 전국토의 베이커리 카페화예요. 어디를 가도 맛있는 빵집 커피집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맛있는 빵집 커피집은 1시간, 2시간이 돼도 찾아가서 먹고 마셔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주중에 어디 1시간 반 가가지고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빵도 먹고 명장이 만든 빵이라고 막 하면서 먹고 싸와가지고 집에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잖아요. 커피도 마시잖아요. 야, 이 집 커피는 진짜 맛있다면서 이야기하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지 아세요? 보세요. 거기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죠. 떡과 잔, 빵과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회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데 교회가 이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회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죠. 원래 교회가 해왔던 일이 뭔가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누며 회복을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먹고 마시며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그 일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의 회복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되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그 헌신을 위해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이 주막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중심교회의 이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회복받은 공동체, 돌봄받은 공동체가 돌봄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일에 집중해 나가고 그 풍성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의 경계를 넘어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아 안으시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정직한 고백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큰 감격 속에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또다시 주막의 주인과 같이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섬김과 돌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진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선교가 마음들, 가정들 주님 마음껏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